오늘은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지난주 성경 공부에 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은 좀 파일을 참조해서 들으시면 이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조금 더 비슷한 나라인데 우리는 중국을 지금 한 나라로 인식하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은 상당히 되게 많은 민족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어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막이 없으면 북쪽 언어를 남쪽에서 알아들을 수 없고 남쪽 언어를 북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각자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 조선인들도 하나의 소수민족들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티벳입니다. 그렇죠?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을 티벳분들이 들려주시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 그러나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티벳인들은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티벳이었지 중국이 아니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한 나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적인 마인드로 나가버리면은 중국이라는 이 유나이티드가 붕괴되기 때문에 소수민족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 다른 표현으로는 각자의 문화와 풍습을 인정해주지만 그 중국이라는 어떤 통일성을 깰 정도의 어떤 독자성을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까지 강력하게 다스리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것을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것은 내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견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쵸? 이 페르시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먹었다고 그랬죠? 인도 북부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먹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까지 먹었던 거죠. 이 나라들요, 수천 년 동안 한 나라가 아니었던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소수민족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집트도 있고요. 에티오피아도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요. 옛날에 바벨론 지역도 있고요. 그 수많은 국가들이 통합돼서 한 페르시아라는 유나이트를 형성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민족이 우리는 페르시아이기보다는 우리 민족적 자부심을 더 강조할 때는 뭐가 생기죠? 이 정체성이 훼손되는 정체성 위기, 그러니까 국가적인 도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에 준하게 대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에 복잡한 부분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뭐 복잡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좀 애써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킵하고요. 이슈 자체는 이렇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가 유대인들의 독자성은 너무 강력해서 이 페르시아의 통일성을 해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로 강력합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요. 왕의 대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하지 않는다는 그 행동 자체가 뭐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그렇죠? 우리는 또 집총 거부 이런 것들도 이제 애국적인 문제까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국가적인 통일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이슈이긴 했지만 그 정치 지도자가 뭘 문제시하는 거예요? 이 소수민족은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독자성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도미노의 첫 단계가 된다면 두루루루루,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통일성의 훼손을 줄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납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정책적 결정이 납니다.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요. 현대사회에서 중국이 티벳에게 하는 걸 보신다면 그 고대사회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렇죠? 아프리카 중부에서 인도까지 이 대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강원도보다 조그맣던 땅에 살았던 요 몇 명 안 되는 소수민족 정도를 학살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왜냐하면 이것이 페르시아라는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정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결정을 유발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을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후견인으로서 양녀처럼 키워서 왕의 황으로 들어간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는 급해졌죠.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자기는 신념을 지켰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에 하지만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 왕에 가서 이 정책에서 얘기를 해보라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왕에게 에스더가 부탁함, 아니,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죠.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탁이죠? 에스더가 가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에스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합니까? 모르드개가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 이게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두 번째 황후였어요. 첫 번째 황후는요, 국가에서 치르는 굉장히 초대형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후의 직이 날아갔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황후라는 직위 자체가요, 굉장한 권위와 권력이 있는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후가 어떠한 정치적인 정책,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황후가 개입하려고 한다든가 하고 할 때는요, 그건 오히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조선에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외척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모르드개가 정확하게 누구예요? 외척이죠. 그렇죠? 그 외척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침범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황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왕이 황후의 말을 듣고 페르시아라는 유나이티드를 깨는 어떤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바꾼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 당시 아하수에로는요 굉장히 공명정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청탁한다고 들어주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판단한 게 어때요? 황후인 내가 국가정책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논리도 제대로 없어요. 페르시아의 해가 됩니다.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법한 일입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리는 딱 하나예요. 왕이시여.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그 왕은 너는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끝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이고 내 민족이 걸려있고 내 가족들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는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서 되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도 논리가 약하고요. 세 번째, 에스더는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들어오면 무조건 물어보지 않고 일단 목을 치는 게 법이에요. 왕을 한번 딱 본 다음에 왕이 급류를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왜? 여긴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고대사를 아시죠? 왕자가 왕을 암살하고 황후가 왕을 암살하고 충신들이 왕을 암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쵸?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왕의 경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일단은 왕에 대한 공격 세력으로 평가합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렇죠? 에스더 생각에 이 얘기를 한다면 왕이 나를 불렀을 때, 에스더가 보고 싶어서 불렀을 때, 자리 있어 불렀을 때 왕한테 파티도 좀 해주고 에그도 좀 떤 다음에, 근데 왕이시여, 살살살살, 그렇죠? 이게 백앤머리 정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거기를 딱 들어가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내가 죽을 확률이 90%가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개한테 얘기하는 거죠. 모르드개님 말씀 맞는데 이게 왕실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지 이게 그렇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일반 집처럼 남편한테 야 우리 삼촌 있잖아 삼촌 막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대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이제는 에스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별로 설득력 없는 논리로 얘기한다는 게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 그래서 에스더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모르드개 반응이 어때요? 완전 화내죠.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냅니다. 너만 살면 잘 살 것 같냐 뭐 이렇게 너희 가족은 멸망하리라 막 이렇게 막 독하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모르드개가 그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막 그렇게 뭐 자기 포함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얘기하십니다. 모르드개가 지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에스더가 충돌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말하는 논리나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개는 지금 에스더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더는 당위성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고 가능성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럼 너 혼자 살려고?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너는 더 이상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되겠는가라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모르드개는 날 키워주신 분이고 내 민족은 유대민족이고 그런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마음, 당위성의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나는 나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모르드개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나 하나 기껏해야 모르드개 정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설프게 다 살리려고 했다가는 내가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아니 저도 하고 싶죠. 돕고 싶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가능성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에스더 내부에서 충돌되고 있고 그 충돌을 지금 모르드개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의 논리를 많이 쓰십니까? 당위성의 논리를 많이 쓰십니까? 내가 인생에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를 주도하는 내가 뭔가 그 판단을 하기까지 A, B, C, D가 이렇게 돌아가는 나의 주도적인 논리는 가능성의 논리입니까? 당위성의 논리입니까? 내가 가능성의 논리로 판단하고 있느냐?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어 보이고 맞아 보이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 가능성이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위성이라는 전제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전체로 그 사람의 패턴을 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겠죠? 가능성의 논리가 아닌 당위성의 논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능성의 논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가능성의 논리를 써서는 안 되나요? 첫 번째, 가능성의 논리를 쓰면요. 가능성의 논리가 당위성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가능성은 how에 대한 부분인데 how가 what을 흔들어버립니다. 다른 표현으로 how가 what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좀 간단한 비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산을 오르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굉장히 깊어 보이는 절벽입니다. 여기는 죽진 않더라도 다리 두 개는 그대로 분질어져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끄러진 틈에서 내가 겨우 매달렸습니다. 힘주어 매달렸습니다. 가파른 절벽이에요. 힘을 주어서 두 손으로 겨우 그 틈새에 끼어서 매달렸습니다. 아래는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좁은 틈새를 딛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질 확률은 90%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10%밖에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야. 근데 내가 굳이 이걸 막 이렇게 손가락 끝 피나가면서 이걸 내가 왜 발버둥을 쳐?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손을 놓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10%고 이게 90%다.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이게 될 확률이 거의 없고 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네.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갑니까? 누가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이기 때문에 더 기를 쓰고 올라갑니다. 10%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며 올라갑니다. 10%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가능성은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경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논리는.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해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에스더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하게. 에스터의 논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식의 접근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 내가 해결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뭐와 뭐를 구별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나도 돕고 싶으면 나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정확하게 에스터에 대한 것이었다면. 왕이 황후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왕이 황후를 죽이기로 일주일의 기한을 두고 칙령을 내렸다면. 그 황후는 어떻게 할까요? 칙령이 내려진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죽어야지. 이러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부탁할 모든 사람들을 찾아나섰겠죠. 어차피 죽는 거 그 전에 왕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했겠죠. 칙령이 어떻게 됐든 거기 한번 들어가서 내가 왕 얼굴 한번 더 보고 죽어야지. 한 번이라도 살려달라고 하고 죽어야지. 그냥 못 죽겠다고 했겠죠. 에스터가 굉장히 치사하게 군 겁니다. 뭐예요? 남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터는요, 사실은 약간 거리가 있었기에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속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산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확률, 변화된 신앙이 될 확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확률은 10%예요. 나는 평생 교회나 왔다 갔다 할 크리스천이 될 확률이 90%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매달려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될 게 훨씬 커 보이세요 혹시? 그냥 저는 무슨 저는 90%. 저는 10년만 이렇게 쭉 하면 진짜 막 날아다닐 것 같은데. 목사님 정도는 진짜 제가 나중에 충고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우리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안 될 것 같아요. 도전도 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걸 해낼 능력이 나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그저 그런 신앙이 될 확률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 9대 1이네. 근데 내가 이걸 왜 손가락을 끼고 이 노력을 하고 있나? 라고 그걸 놓으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던지십니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얘기해 볼까요? 결혼을 하셨다고 칩시다.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지만. 결혼했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평생 반려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확률은 좀 더 줍시다. 20%입니다. 20%. 근데 한 3년 지나면 그저 그렇게 애 때문에 이혼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 때문에 그냥 가구처럼 익숙해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참 내 여자애들 하여튼 내가 그렇다는 게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요. 에? 저는 지금이 제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80%다. 여러분 결혼 3년차 4년차에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우린 절대적이지 않나? 우리 가족이 진짜 사랑하려면 이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느낌이 들 때 그럼 그걸 놓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리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인생, 꿈꾸는 인생, 제대로 사는 인생,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려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살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저 평범하게, 평범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관계에 묶여서, 일상에 묻혀서 그렇게 그저 살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아까 산 이야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그걸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져서 다르게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갈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 피나가면서 올라가요? 그냥 놓고 떨어지고 말지. 그렇게 얘기할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고 내 자신이고 내 기회라면 1%라고 해도 손을 뻗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기회가 0% 보여도 그걸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시선은 위를 보면서 나뭇가지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놓더라는 거예요. 왜? 가능성의 논리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낮아. 그럼 그게 당위를 흔듭니다. 안 되는 거야. 해봐야 안 돼. 그걸 왜 해? 어떻게 how과 what을 결정합니까? 가능성이 낮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에스더처럼. 가능성의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고가 당위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사고의 두 번째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가능성의 사고의 두 번째 문제점은 가능성의 사고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 17살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자습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볼펜을 들고 있고 앞에는 공책이 펼쳐져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될까? 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성적이 오를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고민하고 있죠. 거기 앉아서 멍 때리면서 내가 이걸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앞에 서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17살 여러분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자신에게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 정말 좋은 청자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공부나 하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려서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걸 기어올라간다고 될까? 라고 할 때 가능성은 점점점 떨어져갑니다. 그쵸? 고등학생이 앉아서 생각합니다. 될까? 내가 공부를 한다고 될까? 생각을 더 하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머리를 고려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 머리. 이제까지 내 성적을 고려하죠. 내가 지금 보여주는 저 공부자라는 애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사회적 평가들을 고려하겠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안 된다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어렵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가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걸 붙잡고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야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오락이라도 하고 야구라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하고 들어오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죠. 무엇이 풀리나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오면 무엇만 더 선명해지는지 아십니까? 공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았다는 사실이 자기가 더 안 될 거라는 가능성을 더 확증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하십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까?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 직장에 내 인생의 도약점이 될까?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성이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모든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확률, 내가 여기서 기회를 얻을 확률, 내가 여기서 인생의 도약점을 찾을 확률은 모든 신입사원들은 다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신이 그 자기의 가능성에 집중한다면 될까라는 질문에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가능성과 상관없이 꿈을 꾸고 기대를 갖고 당위를 얻는다면 난 이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난 이 가족과 잘 지내야 한다. 난 이 공동체와 잘 지내야 한다. 라는 어떤 당위를 얻는다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능성의 사고라면 글쎄요. 가능성의 사고를 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능성의 사고는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그 행동은 진짜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고 도전적으로 금식하며 기회를 찾고 플래닝을 할 때 이 이후의 에스더와 이 이전의 에스더, 아, 내가 한다고 될까? 하는 에스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에스더는 가능성을 높여나갑니다. 에스더가 하우로 고민할까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들어가자마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합니다. 초대하자마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를 세워서 왕이 설득당할 수 있는 논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스더는 굉장히 많이 고민한 티가 납니다. 그냥 거기 걸어 들어가서 왕이시여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다 목이 잘리지 않아요. 왕이시여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희 파티 한번 와주십시오. 와서 막 즐겁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니요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리고 꼭 하만을 데려오십시오. 그 정책 위반자를 데려오십시오.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파티를 다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셔서. 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왕이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이면이 있습니다. 하만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황후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략적인 발상의 아름다운 옷만 입힌 것입니다. 왕이셔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를 만들어내죠. 장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하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파지티브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에스더는 어떻죠? 그러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아, 내가 될까? 왕은 오늘도 내 방에 안 오시나? 나를 좀 불러주시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안 불러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아, 모르겠는 또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또 욕을 하네. 아, 어떻게 해? 막 욕을 해. 아, 그럼 어떻게, 나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러 먼저 죽으란 얘기야? 아, 너무하신다, 진짜. 나도 하고 싶지. 이러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성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의 사고를 하지 않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가능성의 사고의 결론은 무기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우로 왓을 뽑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우의 방향성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야, 내가 이렇게 딱 해. 이렇게 있어요. 아, 내가 저런 비전을 갖고 저런 일을 하고 살고 싶어. 저런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떠한 이런 식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왓이 딱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봤더니 지금 저 정도야. 내가 원했던 건 어떤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가치적인 일이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딱 보니까 요 정도야. 그냥 생업이 되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요 정도야. 요거를 하다가 가능성 이게 낮고 이게 높아서 이걸로 꺾었어.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걸 조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왓이 없는 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하우로 왓을 뽑아버렸더니 뿌리 뽑힌 나무처럼 왓이 뽑힌 사람이 되어서 왓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무기력해집니다. 가능성의 논리에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애가,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애가, 굉장히 창의력이 많았던 애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삶에 열정이 없어요. 삶에 의욕도 없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해야만 하는 것을 그냥 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최근에 진리와 욕망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진리와 욕망이냐? 욕망의 동기부여로 하느냐? 진리의 동기부여로 하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욕망의 동기부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진리의 동기부여로 살겠다고, 가치있게 살겠다고, 의미있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다가 소극적이 되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 나 같은 건 안 되나 봐. 하고 싶긴 한데 나도 나 같은 건 안 되나 봐. 가능성이 안 보여. 안 될 것 같아, 이게. 나도 안 변할 것 같고 내 인생도 별로 안 변할 것 같고 내 상황도 별로 안 변할 것 같아. 이게 안 되나 봐, 이게. 라고 하는 그 생각. 욕망에서 뛰어나와서 진리로 날아가는데 갑자기 가능성이 잡아챕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인생 제일 피곤해지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얘는요, 욕망대로 또 못 살아요. 죄책감이 느껴지죠. 못 살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이걸 막 하게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걸 누가 해요? 또 이 그냥 있자니, 만사가 귀찮아요.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여러분, 이건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혹시 가능성의 논리에 속고 계십니까? 자꾸 투데이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숫자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이게 50%다, 70%다, 100%다, 30%다, 2%다, 3%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자꾸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일 변하는 수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제 주가를 보고 오늘 주식을 사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가능성은 어제까지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행동에 따라 내일의 주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무지한 사람이 어제의 주가를 가지고 마치 주식시장의 보배를 안 것처럼, 비밀을 안 것처럼 그걸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의 주식을 알아야죠.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의 주식은 모릅니다. 내일의 가능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어제의 가능성이에요. 어제의 결과인 오늘 이 시점에서의 가능성이고, 하지만 내일의 가능성은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버리십시오. 어제의 주가를 보고 주식을 사는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의 내 인생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그저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변수가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욕 확 먹고 마음을 확 고쳐먹었습니다. 그쵸? 아, 에스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멋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얼굴색 바꾸는 걸 잘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까지 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막 그러다가 딱 모르드개가 또 뭐라고 하니까, 죽어버리라고 딱 하니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모두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모르드개도 굶고 밤낮으로 금식해라. 수상궁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내가 금식해야 되니까 니들도 해. 하고 3일 뒤에 걸어보자. 죽으면 죽겠다. 딱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자마자 얘기할 것이냐. 아, 오케이,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죽을 일이야. 일단 파티로 한번 초대를 하자. 그럼 파티를 초대해서 얘기할까? 아, 너무 속보여. 한 번 더 가자. 두 번. 그럼 왕만 딱 놓고 얘기할까? 아니야. 하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극적 효과가 살아. 하만 초대하자. 뭐라고 하지? 정책을 바꿔달라고 할까? 아니야. 나를 살려달라고 하자.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이쁜 여자애가. 저 남자가, 우락부락한 남자가 네 부인인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살려달라고 울자. 굶으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굶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내가 들어갔을 때 살아야 되거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다 된다는 게 아니야. 대신 그 부분을 취하면서 가는 거죠. 후반부로 갑시다. 우리는 당위성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당위성의 사고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이미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당위성의 사고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게 인생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 인생에 대한 예를 지키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절벽에 매달리셨으면요, 내가 당사자면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면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남이면 제가 매달려, 딴 애가 매달려서 쟤 떨어지겠다. 이건 남 얘기야. 어? 이건 남 얘기야. 내 얘기는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걸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매달려 있다고 뜹시다. 엄마가 봤어요. 200m, 300m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뛰어요. 그 시간까지 산정상에 도착 못합니다. 도착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뛰어요. 내일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남 인생 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이면 가능성을 얘기하겠지만요, 내 인생이면 가능성 따위를 따시지 않는 거예요. 0%라도 가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면. 내 인생인데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문턱만 밟다 가실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인데 내가 그저 대면대면하는 사이로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랑하는 관계로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아라고 놓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할 건데요? 어차피 할 거 없어요. 모르드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개가 에스라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으면 너 혼자 살겠니? 그럼 행복하겠니? 나 죽고 네 민족 다 죽고 너 혼자 황해에서 살면 네가 행복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차이지 이건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주관이고요. 객관적이 되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 다 듣지 마시고. 절대 거기서 손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능성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능성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당일 사고를 할 때 두 번째 이미 했던 얘기, 완전히 올라갑니다. 가능성이. 가능성의 사고를 할 때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 가능성의 사고를 안 할 때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의 사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가능성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방만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분산됩니다.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가능성의 사고를 아니라 당위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집중됩니다. 단순합니다. 당위성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의 사고 같은 거. 당위성의 사고를 하십시오.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그저 하십시오. 세 번째, 당위성의 사고를 할 때 정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이쁜 여자에서 살게 되는 여자의 정체성과 내가 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원샷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자의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에스더는요, 그 일을 성공할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고의 틀을 고쳐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올 것 같아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내 민족의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에스더의 정체성과 어떡하니 다 죽게 생겼는데 난 죽진 않겠지만 오 너무 슬프다 이 에스더의 정체성이 얼마나 다를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단일성의 사고를 하는 순간 나는 정체성의 선물을 받습니다. 꿈을 쫓고 사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건요 그 오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꿈이 성공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위성의 사고를 하십시오. 당위성의 사고를 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상황 논리에서 벗어날 것이에요. 환경 논리에서 벗어날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왜 우리가 당위성의 사고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원기를 온 건데 내가 진짜 맞다면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당위를 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당위를 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당위를 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당위를 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맞다면 내가 맞는 일에 당위를 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맞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르드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개가 에스에게 매달려서 야 그래도 다 죽는데 네가 한번 얘기해보면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모르드개는 당당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생각한 너는 버림받은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것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살려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매달렸겠죠? 간절히 했겠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겠죠? 나를 봐서라도 해달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모르드개는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개는 자기가 맞는 자리에 서 있는 걸 압니다. 난 지금 맞는 자리에 서 있어요. 우상에게 절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타협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동화됐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체성을 지켰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갔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불침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장은 내 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장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점에서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개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당위성이 진정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당위성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자리에 있다는 게 내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길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것이 불편하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멀어 보입니까? 내가 이게 아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 안 변할 것 같죠? 세상을 보면 가능성이 안 보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에 내가 매료돼서 하는 거라면,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사고가 아니라 당위성의 사고를 하라는 얘기는, 네가 실패하건 어떻게 되건 일단 보수적으로 고루하게 맞는 거를 네가 지키며 살아라.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냥 당위로만 접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르드개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이 나의 꿈의 근간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초대할 수 있을 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별들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당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초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위의 사고를 해야 되는 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에서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결론을 갑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던 에스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 너무 왕궁 실정을 모르셔. 모르드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 그래도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저 그렇게 앉아있었다면 이건 누구에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개의 말처럼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까? 에스더에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용의 첫 번째 구절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상해낸 그 두 번째 에서처럼 행동한다. 그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가능성을 가장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의 가능성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당위성의 사고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의 논리, 잘 되고 있네, 되지 않네. 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자꾸 과정 중에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정 중에 정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원하시는지 발견하셨다면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단순성을 가십시오. 그 당위성을 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나가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표현으로 마칩시다. 꿈을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썸데이라는 상자에 담고 한 사람은 투데이라는 상자에 담습니다. 썸데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날에 왕이 나를 불러준다면 someday 내가 말을 해보기도 하리라 someday.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의 사고를 하는 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낮추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외면해 가시는 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꿈을 그 도전을 그 비전을 오늘에 담으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거십시오. 인생 그렇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어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올라가다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떨어진 놈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손 내미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